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표류 중 발견된 한반도 선박이 최근 3년 동안 176건에 달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열린 가기에서 결정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 동안 생존자 5명을 발견해 표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류 선박들은 대부분 북한 어선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달 발견된 북한 선적 어선의 표류 건수가 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 후카우라마치 해안에서는 오늘도 북한인들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부근은 최근 북한에서 표류해온 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된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에 120억 엔을 배정해 어업 단속선 등 두 척을 건조하는 등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습니다. 협약 체결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 대표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증액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 등이 의제로 다뤄집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청진국가 세계적 기업 대표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원조 증액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선수들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선수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행정기술 재정적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OC는 국가적인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은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선수들의 참가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터키 앙카라에서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 어려워진 영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러시아산 S-400 공대지 탄도미사일 구매에 관한 합의를 곧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1년 넘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 문제를 협상해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몇 주 안에 S-400 관련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S-400 탄도미사일은 2019년 터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용의자가 무슬림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아카에드 율라는 이날 수사당국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이번 테러를 자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7세인 울라는 테러리스트 선전물을 자주 접했으며 온라인상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익혔다고 수사당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울라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라는 미국의 IS 거점지 폭격에 분노를 느꼈고 이에 따라 자살 폭탄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 당국은 사건 직후 이번 사건을 IS 추종자에 의한 테러이며 단독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2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반복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던 탈북 여성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타격 대상을 특정하기 힘든 데다 확전 우려로 인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반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Their menacing march towards nuclear weapons begins with th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ordinary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에서는 노예 노동을 사용하는 등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엄격한 성분제도,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외국 언론 매체 금지, 외국인 납치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에게도 자유에 이르는 길은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라며 특히 탈북자의 대다수인 여성들이 붙잡혀 강제 송환될 경우 가장 큰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o certain torture, hard labor and other abuses, the regime subjects returned pregnant women to forced abortions.
고문과 강제 노동 등 다른 인권 유린 외에도 임신한 여성들은 강제 낙태를 당하고 출산한 아기는 살해된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강제 북송 피해 탈북자 지연아 조유리 씨와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희망의 근원이라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알게 될 때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insist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member states immediate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북한 정부와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특별보고원의 권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은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나 임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scapees have reported to us extremely widespread violations of rights and almost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극도로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북한의 감옥과 노동 교화소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동의 자유가 악화돼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 등에 취약하고 강제 북송될 경우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도 박탈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시옥으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필요를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recent findings of the United Nations, well over half of the people in the DPRK suffer from.
유엔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가 불안정하고 4분의 1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대신 2016년 1월 이후 3차례 핵실험과 40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시오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포트 대사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국제법질서체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씨 사망사건과 외국인 납치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이 북한 내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스웨덴,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해외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정권 안보에 사로잡힌 북한 정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year yet again,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nuclear test and 15 ballistic missile launches.
북한이 올해 실시한 핵실험과 15번의 미사일 발사를 위해 막대한 돈을 사용했으며 결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썼어야 할 이 돈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낭비했다는 겁니다. 조 대사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며 인권 악화의 배후에 있는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사는 이산가족 문제도 거론하면서 지체 없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미 대사는 평화 안보와 인권에 구분이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국가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절차 투표 결과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은 반대했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이처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인권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안보리 논의 자체가 북한의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게 올해로 4년째가 됐군요.
예, 지난 2014년에 처음 비공식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 매년 12월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예.
이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다루게 된 건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이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위해 안보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유엔 예. 안에는 인권 문제를 중심적으로 논의하는 인권위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안보리는 말 그대로 유엔 회원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
인권이사회를 넘어 유엔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기구인 안보리가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안보리가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다룬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안보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각각 안건으로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37년간 독재 정치를 펴다 최근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로버트 무가베 정권의 인권 탄압이 관심사였고요. 미얀마는 군사 정권의 아웅산 수치 등 민주인사 탄압이 큰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 예.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의제로 채택한 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요. 2013년 결의안에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COI가 1년간의 광범위한 활동 끝에 2014년 2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안보리가 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룬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안보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유엔은 COI 보고서 외에 총회가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안보리가 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에서 구속력을 갖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보리가 의결을 하면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서 다룰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두 나라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건 인권을 정치화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예. 이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게 이제 올해가 4년째인데 그렇다면 이제 연례적인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보리 논의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절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이 투표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가 찬성해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논의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올해의 경우 10개 나라가 찬성했는데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비상임이사국인 볼리비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이 4년 연속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반복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던 탈북 여성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지연아 씨.
임신 3개월 만에 저는 다시 세 번째 북송되었고 해당 보안소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로 수술당하여 낙태당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아기는 세상 밖을 보지 못한 채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11일 유엔의 북한 인권 행사에 참석한 지 씨는 간혹 흐느끼면서도 북한에서 목격한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를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돼 강제로 결혼을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며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되는 탈북 여성들. 지 씨는 국경을 넘어 끊없이 이어졌던 고통을 회고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뒤에도 집결소와 안전부 구치소 등에 수용되면서 폭행과 강제 낙태를 당하는 많은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청진 집결소에서는 임산부들에게 하루 종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혼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임신되어 온 임산부들을 일을 시켜 강제 낙태하게 합니다.
저녁마다 임신부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음을 맞는 아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구치소 수감자들에겐 제대로 된 음식조차 제공되지 않아 굶거나 설사병으로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부족한 식량 식사로 날 메뚜기를 잡아먹고 배추를 주워 먹고 개구리와 쥐를 껍질 벗겨 먹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식량 사정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비닐에 쌓여져 동산에 묻히지만 굶주린 개들의 먹이가 됐다는 끔찍한 기억도 털어놨습니다. 지 씨는 북한을 하나의 무서운 감옥으로 표현했습니다. 김 씨 정권이 대량 학살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전 세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도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 virtually every one of the categories of human rights abuses found by the COI, women predominated as victims.
커비 위원장은 인권유린의 모든 범죄에서 여성들이 희생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발표된 COI 보고서도 그 점을 인식했다며 처형과 구금, 고문에 시달리는 여성 인권 실태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13살 때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의 예를 들면서 북한이 인류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for the permanent members and the other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please take the effort next year and the years.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를 내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연례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겁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이날 인권 행사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대표부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탈북자 지연아 씨의 증언이 안보리가 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ut when you hear her story, that's why we have to talk about it. We heard members today say that they were worried that this was cause additional warfare by North Korea.
헤일리 대사는 일부 나라들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지만 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북한 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행위가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날 행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타격 대상을 특정하기 쉽지 않고 확전 우려로 인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미 국방부 전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는 영변이라는 하나의 타격 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터 슬로컴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현재 논의되는 대북 선제 공격 옵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차관을 지낸 슬로컴은 VOA의 현재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first is, do we really know where all the relevant targets are? In 1994,
1차 핵위기가 불거진 1994년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영변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타격 대상이 존재했다는 설명입니다. 슬로컴 전 차관은 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목표 시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도 차이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당시 선제 공격에 따른 군사적 충돌 확대에 대한 우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ere worried about that even in 1994. No, we were pretty confident we'd get the target. The problem was
영변 핵시설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제거할 확신이 충분히 있었지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던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또 현재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lready have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It is their capacity to use rockets and artillery.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슬로컴 전 차관은 북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선제 공격은 필요할 경우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새로운 차원이 됐다는 점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환경으로 들었습니다.
It's a whole different scale of their nuclear capability, assuming they eventually will get one. So that's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것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미국 조지 워싱턴 대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8일 공개한 기밀 해제된 문건에는 1994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인명 피해를 우려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겼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개월간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이 숨지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해 대북 공격 계획을 멈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이 한국에 11년째 살면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수집해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미 북부 위스콘신주 출신의 댄 밀르펠드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의 실상을 알게 된 뒤 충격과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 이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인 경복궁 앞엔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중앙난방장치가 설치돼 있어 흰겨울에도 셔츠만 입고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빌딩들입니다. 하지만 경복궁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한 작고 오래된 건물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간이 전기난로들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두툼한 점퍼를 입고 일하는 직원들 모습만 보면 마치 북한 기록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난방이 거의 안 되는 평양의 건물 안에 들어온 느낌마저 듭니다. 이곳은 북한 내 반인도 범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기록하는 민간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입니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공개 처형 등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인권 범죄 정보와 장소들을 알아내 이를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는 게 핵심 활동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은 현재 북한의 이제 인권 유린으로 사망 실종되신 분들이 매장된 곳들을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남한에서 위성지도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 사무실에서 다시 놀라는 건 직원 가운데 절반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들이란 겁니다.
Basically, we need to.
미국 북부 위스콘신주에서 온 댄 빌르펠드 기술 팀장도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My name is Dan Bielefeld. I'm originally from the U.S., but I've lived here in South Korea for about 11 years now.
한국에서 11년째 사는 빌르펠드 팀장은 이 단체 출범과 함께 2년 반째 북한의 반인도 범죄 장소를 디지털 지도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목격한 공개 처형 장소와 매장지를 구글 위성사진에서 찾아내 이를 매핑, 지도화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작업이 중요한지를 묻자 빌르펠드 팀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Why is that important? Very good question. It's important for many different reasons.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 정권이 교체되거나 수뇌부가 바뀌는 상황 혹은 체제 환경이 변화돼 북한 사회가 개방되면 지난 60년 이상 김씨 정권이 자행한 인권 범죄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특히 재판이 열리면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증거를 찾는 데 중요하고 또 피해자 가족이 실종된 사랑하는 가족의 소재를 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빌르펠드 팀장의 설명입니다. 동독 등 옛 동유럽 공산국가 혹은 캄보디아나 루안다 등 반인도 범죄가 발생한 곳에서는 체제 환경이 바뀐 뒤 거의 예외 없이 국내 혹은 국제 법정이 세워져 책임자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이용환 대표는 빌르펠드 씨가 요즘 잘 나가는 정보기술 전문가이자 넓은 인적 관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일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많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전하게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자료들이 북한 당국에 의 북한 당국이 뭐 뺏어가거나 아니면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인터넷 보안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보안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한국에서 특히 인권단체들에서 이런 그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전문가들은 함께 일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보수를 사실 줘야지 되고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줘야지 되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성이 있고 어려운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어떤 그 근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찾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함께 찾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하는 조사 일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들인데 그 일이 댄 빌레펠드 씨가 없었다라면은 불가능할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필리펠드 팀장은 한국 음식과 문화, 한국인들이 궁금해 십수년 전에 휴가를 내서 한국을 처음 찾았습니다. 당시 한국 문화에 매료돼 한국을 더 공부하면서 한반도의 필연적인 존재인 북한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like when they're talking about the six-party talks, I have to admit, they're talking about talking. It's
처음엔 육자회담 등 북핵 협상에 잠시 관심을 가졌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 공전의 피로감을 느끼다가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빌르펠드 팀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기사를 보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배웠던 홀로코스트, 즉 옛 나치 독일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과 그들이 운영한 강제 수용소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we all learned about the Holocaust in Europe you know and now it was decades ago obviously it was many years ago.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홀로코스트의 교훈이 과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필리펠드 팀장은 북한은 다 나쁘고 외부 세계는 다 좋다는 흑백 논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서 하지만 그런 강제 수용소가 60년 이상 지구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도덕적으로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자유의 소중함 또 다양성의 가치를 탄압하는 북한의 실상이 자신에겐 불편한 존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빌리펠드 팀장은 이후 여러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도왔고 지난 2015년부터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디지털 지도뿐 아니라 기록, 보안, 웹사이트 구축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빌리펠드 팀장과 함께 일하는 북한 출신의 오세혁 선임연구원은 가뜩이나 꼼꼼한 그의 잔소리가 요즘 더 심해졌다고 불평하면서도 그의 노력에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이메일 확인할 때 혹시나 보안 때문에 열어보지 말아야 될 파일이 있다거나 또 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웹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들어가 봤는지 막 확인하고 네. 예, 그거 막 있으면은 막 저한테 잔소리 심하게 하죠.
필리펠드 씨가 여러 새로운 장비들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발견해 이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북한 당국의 해킹이 잦아지면서 필리펠드 팀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일한 지 한 달째인 최유림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갈 때도 필리펠드 팀장의 보안 원칙을 모두가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매우 소중히 몸에 지니고 있고 또 저희 잠깐 화장실을 갈 때에도 비밀번호를 꼭 잠그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게 매우 힘들지만 또 대니 그만큼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따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인 영국인 세라손 연구팀장은 빌리펠드 팀장이 최고의 기술 책임자일 뿐 아니라 강한 열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도 좋은 격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And he also has a really strong passion for this work as well. He's very committed and I think that's it's encouraging to work with someone like that.
빌리펠드 팀장과 동료들은 모두 북한의 미래 전환기 시대에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정의가 세워지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리펠드 팀장은 특히 기자에게 왜 우린 자동차나 KTX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이나 대전을 마음껏 가는 것처럼 북한에 가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더 많은 자유가 생겨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ove to see, you know, more freedom in North Korea and, you know, so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can determine what.
필리필드 팀장은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를 우상 숭배하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권의 협박 없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KTX 고속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3년 반 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숨진 북한인 노동자의 유족 앞으로 보상금이 전달됐지만 실제 수령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폴란드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대신 받아간 사람이 있었지만 전달 약속을 이행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노동부는 2014년 자국 내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사고로 숨진 북한인 용접공에 임금과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노동부 산하 고용근로감독기구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숨진 북한인 노동자를 고용한 크리스트 조선소가 월급과 보상금을 어떤 이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돈을 대신 수령한 사람이 유가족에게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지만 조사 결과 유가족이 월급과 보상금을 전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고용근로감독기구는 회사가 숨진 노동자에 지급한 정확한 액수나 대신 수령한 사람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북한인 노동자는 2014년 폴란드에 위치한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고용근로감독청은 당시 작업 환경 등을 조사한 약 20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크리스트 조선소가 해당 북한인이 숨진 2014년 8월치 월급과 보상금을 한 사람에게 전달한 영수증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이름은 삭제 처리돼 있지만 북한 인력 송출 회사인 능라도 무역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트는 2013년 당시 능라도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인 노동자 45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선박 10척을 건조하는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한 척은 덴마크 군함 라우게 코크호 제작에 투입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능라도 무역회사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단체 16곳에 대한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아시아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유럽연합 내 북한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 보고서에는 해당 북한 노동자의 사망 경위 등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북한인 용접공의 이름은 전경수이며 배 안에 탱크에서 파이프라인을 잇는 용접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전신은 95도 이상의 전신 화상을 입은 뒤였고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앞서 덴마크 DR 방송은 북한 노동자와 함께 근무한 폴란드 조선소 직원들을 인용해 북한인들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북한인들이 작고 말랐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 2년여 동안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주둔군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필리핀의 위안부 상이 처음 설립돼서 일본 정부가 공식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미국 동부 뉴욕시 중심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철수를 한다고요?
네, 시리아와 이집트, 터키 등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시리아 북부 락타키아의 흐메이밈 공군 기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원대 복귀시킬 것을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명령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푸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러시아군이 시리아군과 함께 강력한 테러 집단들을 괴멸시켰다면서 유엔이 주도하는 내전 종식의 조건이 마련됐다고 러시아군의 철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철수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철군 규모라든지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푸틴 대통령이 명령한 직후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날 푸틴 대통령 연설 장소였던 흐메이밍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장기 임대 형식으로 계속 러시아군이 운영할 걸로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완전 철수는 아니고 이 러시아 군사력이 일부 시리아에 남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설 현장에 시리아 대통령도 함께 했었군요.
예,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어제 흐메이임 공군기지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는데요. 예, 러시아는 6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줄곧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왔습니다.
예. 예,
특히 2년여 전부터 현지의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시리아 정부군에 협력했는데요. 러시아군이 내전에 개입한 뒤에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시리아에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이집트 또 터키를 방문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했는데요. 두 정상은 공동 회견에서 지난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예루살렘 지위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는 게 양국의 공통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또 두 나라는 정치 경제 협력 강화 결의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국이 발표한 정치 경제 협력 강화 결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2015년에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발생한 테러로 끊어졌던 양국의 직항 노선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또 러시아가 약 21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의 첫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이 관련 기술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건설 비용의 85%는 러시아가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
예, 이 밖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집트에 러시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러시아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이집트로 공급하는 사업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터키로 이동한 푸틴 대통령은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미국 결정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협상의 희망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군요.
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끌려가서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안부상이 필리핀에서 처음 수도 마닐라에 세워졌는데요.
예,
예,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세운 2m 정도의 이 동상은 마닐라 일대의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로하스 대로에서 파사이 시티 방면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예.
예, 일본 대사관에서는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느 나라라도 위안부 상을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필리핀 정부에 대한 공식 대응 방식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앞서 일본 외무성은 마닐라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필리핀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이제 필리핀 정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위안부 기림비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면서 현재로선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일본 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필리핀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걸로 현지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기림비 설립을 주도한 곳이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라고 하셨는데
네.
그 국가기관이 참여를 해서 위안부상을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브리핑에서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당국의 위안부 기림비 설치 허가는 이 필리핀 일본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걸로 본다면서 지금 양국의 관계가 기록적으로 가까운 상태라고 강조했는데요.
예.
예, 필리핀 국가 역사 위원회가 이 위안부 상을 세운 건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레네 에스칼란테 국가 역사 위원장도 이 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 위한 거라면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밝혔습니다.
예, 위안부 상을 놓고 일본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한 공식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 이런 비슷한 일들은 뭐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있어 왔죠.
예,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위안부 소녀상이 주요 도시에 세워져서 일본 정부가 대사를 본국에 불러들이는 등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됐고요.
예.
예, 미국에서도 한인단체와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종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글렌데일, 또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애틀란타 시내와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잇따라서 피해자 추모시설이 설립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최대 도시죠. 뉴욕에서 폭탄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범인의 신상이나 범행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범인은 27살의 남성인 아카이에드 울라 씨로 밝혀졌고요.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민자로 이 택시 운전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은 범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넷에서 IS 선전물을 자주 받고 미국의 군사 행동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는데 이 범인을 포함해서 4명이 다쳤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상자 한 명은 두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아주 심각하진 않은데요. 범인은 몸에 두른 파이프 폭탄이 터지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국장은 울라 씨가 범행 과정에서 화상과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또 초동 수사 결과 울라 씨가 허술하게 만든 폭발물을 몸에 부착하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곳이 뉴욕의 도심 한가운데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도심 맨해튼 교통 중심지인 포트 어스토리티 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오전 출근 시간에 폭탄이 터진 건데요.
예.
예, 사건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들이 공개됐는데 이 혼잡한 통로를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한 남성이 배에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경찰은 범인이 약 12cm 길이 금속 파이프 폭탄을 가슴에 두르고 자살 폭탄 테러를 시도했는데
예.
이 폭탄이 제대로 다 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범인은 크리스마스 포스터가 걸려있는 걸 보고 버스 터미널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폭탄이 다 터지지 않아서 대형 참사는 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좀 큰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 지역은 특히 관광객도 많이 몰리는 타임스퀘어 인근으로 여러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폭탄이 터지자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했고요. 이 사고 인근 지역인 42가와 8가 도로는 폭발이 일어난 지 몇 시간 동안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예.
예, 더구나 뉴욕시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이렇게 뉴욕 시민들의 발이 묶여서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속출하자 어떤 회사는 아예 회사에 나오지 말라면서 하루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뉴욕 시민들의 발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이죠.
예,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뉴욕 시민들의 생활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에 지하철을 겨냥한 이 공격은 엄청난 불안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서 미국 연방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가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인 울라 씨는 친척 초청 제도를 이용해 미국에 들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결함이 있는 제도가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친 끔찍한 피해가 오랫동안 확실하게 드러났다면서 느슨한 이민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세라 샌더스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제도가 시행에 벌써 들어갔다면 범인 같은 사람은 결코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번 범인이 방글라데시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이 방글라데시 정부 측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워싱턴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이번 공격을 규탄한 성명을 냈는데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테러를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준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테러와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규탄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 범인의 가족 측은 뉴욕시를 대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가족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가슴이 아주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5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4도고요.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6도, 낮에는 영하 11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1도고요. 사리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2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3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인 자격으로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선수들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선수들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는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행정기술 재정적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OC는 국가적인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은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선수들의 참가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표류 중 발견된 한반도 선박이 최근 3년 동안 176건에 달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열린 각의에서 결정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 동안 생존자 5명을 발견해 표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류 선박들은 대부분 북한 어선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달 발견된 북한 선적 어선의 표류 건수가 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 후카우 라마치 해안에서는 오늘도 북한인들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부근은 최근 북한에서 표류해온 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된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에 120억 엔을 배정해 어업단속선 두 척을 건조하는 등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정상회의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습니다. 협약 체결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 대표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증액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 등이 의제로 다뤄집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선진국과 세계적 기업 대표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원조 증액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터키 앙카라에서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 어려워진 영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러시아산 S-400 공대지 탄도미사일 구매에 관한 합의를 곧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1년 넘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 문제를 협상해왔습니다. 러시아산 S-400 탄도미사일은 2019년 터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어제 발생한 폭탄 테러 용의자에게 테러 가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오늘 방글라데시 출신인 용의자 아카에드 울라에 테러 가담 혐의와 테러 위협,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라는 수사당국에게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이번 테러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울라는 또 미국의 IS 거점 폭격에 분노를 느껴 자살폭탄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27살인 울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선전물을 자주 접했으며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익혔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울라가 IS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IS 추종자에 의한 단독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의 용의자가 가족이 연쇄적으로 입국하는 미국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며 이런 시스템은 국가안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